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8절까지 읽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원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쳐지니라. 너희에게 첫날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그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원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인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같이 한 사람도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앞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유월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몇번 했는데 지금 이 11장과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저희가 여러 차례 보면서 한 번에 다 커버가 안 되니까 여러 차례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2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첫, 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즉, 그날부터 우리 식으로 하면 1월 1일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새로운 달력을 주시는 의미를 우리가 보았죠. 즉, 애굽에서 살지만 이제 새로운 시간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게 새롭고 새로운 창조죠.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에 살지만 이제 이 세상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현실에 맞추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난번에 봤는데, 이제 지금 계속해서 오늘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렇게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영원히 같이 거하는 것, 즉, 우리의 천국 그 현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도 봤지만, 천국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하여 완전한 사랑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서 서로서로가 서로의 최고의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통하여 지금 그참 구원을 우리에게 미리 구약 수준에서, 예표 수준에서, 세상 수준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거죠. 죄에서부터 나오고, 사탄에서부터 나오고, 죽음에서부터 구원받는 그 우리의 이야기를 지금 구약 수준에서, 즉 예표 수준에서 저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은 우리가 얻은 이참 구원의 그 원리들이나 그 현실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표 수준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천국 수준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봐야 되죠. 그런데 그 목적을 출애굽기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19장. 19장 5절에 가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렇죠, 하나님 것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예,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해주신다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항상 예표 수준은 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완전하지가 못하고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 예표 수준에서는, 즉 세상 수준에서는 그런 궁극적인 모습이 비춰지는 거죠. 그러나 항상 완전하지가 못하고 영원하지가 못하고 결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살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지금 거기에 참여해야, 그리고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이제 앞으로 진짜 오는 것에 참여된 사람인 것이 또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죠. 이스라엘 그 나라 자체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끝에 망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1900몇 년도예요? 50몇 년도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게? 40몇 년도예요? 제가 이런 숫자를 잘 몰라요. 예. 그때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진 것은 성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왜? 구약으로 이스라엘의 존재는 이제 성경적인 의미는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이제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저, 즉 예수님 안에 속한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지, 이제 저 국가 이스라엘은 이제 성경적인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도 예수님 믿고 교회의 한 멤버가 되면, 그러면 이제 같은 얘기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구약적으로 예표 수준에서 이스라엘은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뭐 굉장한 복을 받은 나라라 해갖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그 다른 여러 나라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참 귀하게 쓰셨죠. 그런 면에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복을 받았다 충분히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이제 교회라는, 즉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얼마나 진짜 참복을 받는 것을 예표 수준에서 보이려고 선택된 거지, 그 참복에 참여, 저절로 참여됐다는 뜻은 아니죠. 왜?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다 천국을 갔느냐? 절대 아닙니다. 그 중에 천국 가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속하여 그런 복을 받은 거지, 그냥 이스라엘에게 태어났다고 해서 천국적인 복을 받았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걸 좀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요즘도 많이 그런 걸 보는데, 아, 이 자꾸 기독교에서 저 지금 이스라엘에서 믿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자기네 입으로 아니랍니다. 그쵸? 자기네 입으로 아니래잖아요. 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에 오면은 재밌는 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항상 아브라함, 야곱, 요셉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이제 그런 표현이 다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을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이제 하나님이 설명이 될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즉 그들이 구약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옛날에 그 바리새인들은 구약을 갖고 있었어요, 안 갖고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에요, 구약 갖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정말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죠. 요즘 이스라엘 국민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 구약을 갖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그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뭐그 옛날에 독일군이한테 잡혀갖고 그 포로 수용소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러는 것이, 아, 꼭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하나님으로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리 불쌍하게 포로 수용소에서 죽었지만 그가 찾던 하나님은 그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꼭 이걸 이해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근데 왜 이게 자꾸 교회에서 이게 같은 하나님으로 얘기가 되는지, 아,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굉장한 착각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구약에서는 지금 예표 수준에서 이스라엘이 쓰여지는데, 그러나 결국 그런 예수님이 이루실 것을 예표하는 수준에 쓰여지지만 그 이스라엘 자체는 다 망하고 실패하는 거죠. 결국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가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군데만 좀, 저는 이렇게 옆으로 빠지는 걸 좋아해갖고, 시편 80편에 한번 가보세요. 시편 80편.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죄송합니다. 이해하는 수준에서 한번 보세요. 시편 80편 8절만 제가 읽어드려도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어디에서 가져다가 애굽에서 그러다가 열방 나라들을 다 쫓아내시고 즉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다른 나라 백성들을 다 쫓아내시고 데려다가 심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내가 참 포도나무다. 아시겠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즉 구약의 포도나무는 가짜예요. 열매를 못 맺었어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인데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이 즐겨 잡수실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못 맺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맺으시는 거죠. 즉 구약의 포도나무는 가짜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즉 구약의 이스라엘은 가짜고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 속하면 우리도 참 이스라엘이다. 로마서 2장에 분명히 써 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그 16절과 마지막 절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구약의 이 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배워야 할 것이 많아요. 즉 이들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했는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실패가 된 거죠. 즉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가지고는. 처음부터 아니었죠. 처음부터 가짜입니다. 그러나 예표 수준에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 말씀을 여기 보면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시고 그 언약을 완전히 지키심으로 이제 참 이스라엘, 여러분과 저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원리를 가르치세요. 구원해서 그 백성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루지 못하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이루시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루질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이스라엘이 오셔야 이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예표 수준에서 예수님이 이루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나 예표라는 거예요. 세상 수준이에요. 참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포인트가 뭐냐.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즉 예표 수준에서 보여주시면서 결국 그 인간, 세상 이런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왕 같은 제사장 나라가 결코 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안 돼 있습니다. 결국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 수준에서는. 그러나 구약에서 잠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잠시. 항상 예표 수준은 세상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영원하지가 못하다니까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구약을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도움됩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시작한 이유도 이 구약을 좀 어떻게 잘 이해할 거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항상 이걸 또 한 번 얘기하고 또 한 번 얘기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참구원의 현실이 출애굽기를 통해 예표되어 잠시 보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러나 예표 수준이지만 왕 같은 제사장들로 구원받는 그 원리를 지금 증거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무엇을 하게 돼 있습니까? 그 유월절 밤에. 뭐냐 하면은 3절에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리고 6절 하반부부터 7절에 보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근데 거기 유월절에 대해서 그 무교병은 이제 7일 동안 먹게 돼 있지 않습니까? 9절에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다 불에 구워 먹어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지금 각 집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죠. 그러면 각 집에서 그 가장들이 하는 일을 보면 나중에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들과 비슷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즉 이해를 하세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사장 직분이 주어져서 그 다 제사장 하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만 제사장을 하는데 그것도 예표 수준이죠. 왜? 완전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궁극적인 모습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돼야죠. 그러나 구약은 예표 수준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이고 세상적이고 부분적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부분적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그 목적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 가장들이 하는 일을 보면 제사장들이 하는 일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저희가 보는데 즉 그 각 집이 이스라엘의 각 집이 이 조그만 성전으로 변한다 해도 우리가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죠. 즉 가장들이 지금 제사장들이 되는 모습입니다.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물론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어 주실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약대에도 유월절 그 날 밤에 그 예수님이 이루실 현실이 잠시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예표 수준에서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지금 구약 백성들도 예표 수준이지만 구원을 받아 가장들이 그렇게 부분적으로 잠시적으로 제사장 모습을 지금 취하는데 여러분은 이제 부분적도 아니고 잠시적도 아니고 일시적도 아니고 세상적도 아니고 완전 영원한 수준에서 천국적으로 이제 제사장들이 된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말은 제사장으로 구원을 받으면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을 우리가 하도 많이 얘기하고 또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한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좀 넘어가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그 자기가 지금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시면, 그러면 사는데, 즉 기독교적으로 사는 데는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죠. 요즘 얘기로 하면 예배하는 거죠. 예배. 즉내 삶의 최고의 중점은 예배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러면서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살겠습니까? 예배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은 삶의 이 패턴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로 사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개인 예배, 가정 예배, 이런 예배들을 통해 그 코르포레이트 예배, 우리가 전체적으로 교회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하며, 매일매일 성경 읽으며, 매일매일 예수님 증거하며 그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진짜 기독교인으로 사는데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면, 왜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면,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 그럼 삶 전체가 이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교회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걸 기억나게 자꾸 기가 따갑게 말씀을 해드릴 거 아닙니까? 왜 밖에 계시면 잊어버립니다. 이상하게도 잊어버립니다. 그게 뭐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빠서라고도 얘기하겠지만,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저도 저라고 뵐수 있겠어요? 저는 참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죠. 왜? 자꾸 떠들어야 되니까, 매일매일 몇 번씩 떠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억이, 떠들고 떠드는 사이에 잊어버리더라도 또 기억나고, 하루에도 그래도 한몇 번씩, 일곱 번씩 기억나게 되니까 이게 복받은 자라 이거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자꾸 교회에 많이 오면 올수록 자꾸 이런 걸 상기시켜주는 게 이게 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지금 보세요. 각 집하고 그 성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양을 치하고 그 양이 제사 드려지죠, 여기에서도. 집에서도 똑같습니다. 성전에서도 바로 양들이 죽고 피가 뿌려지고 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런 곳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제사 드려진 양은 먹고 나머지는 다 불에 태웁니다. 그렇죠? 성전에서도 그 먹는 부분이 있고 또 불에 다 태우는,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성전에서 그렇게 하죠. 그리고 7일 동안 무교봉을 먹는데, 즉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데, 그 성소, 그 성전에 가도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성소에서 바로 성소 첫 방이고 두 번째 방이 지성소죠. 첫 방에 들어가면 왼쪽에는 촛대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그 위에 12개의 빵이 있는데, 그리고 그 바로 앞에 향단이 있죠? 그 향단 뒤에는 휘장, 휘장 뒤에는 지성소,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그 위에는 속죄소, 뭐 이렇게 그룹 그 천사 둘을 그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죠. 그래갖고 출애굽기 25장 20절에 보면 그 그룹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여기 이렇게 이게 뭐 언약궤라 그러면 여기다 하나 만들어서 천사들 날개를 펴고 여기다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날개를 펴서 그걸 덮게 만들었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크가 이렇게 돼. 옆에서 보면. 이렇게. 모르겠어요. 진짜 보질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덮고 있다. 그 속죄소를 그 날개로 덮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렇게 덮고 있죠. 그런데 그 12개 빵이 무교병, 그 누룩이 없는 빵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7일마다 바꿉니다. 그 빵을. 그리고 피가 성전에서는 제단에 그 아까 그 이 속죄소 여기가 속죄소인데 그 천사 날개들로 덮여 있는 그 속죄소에 뿌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날개에도 뿌려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피가 문설주 임방에 뿌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애굽 백성들이 구분되고 있죠. 그러면은 이 그 문설주하고 임방, 그러면 이 각 집의 문이죠. 그 문을 집에 들어가는 문을 우리가 좀이 뭐야 이해를 하시게 그 피를 뿌리는 그곳을 지금 천국, 성전이 천국이라고 하면은 천국을 들어가는 문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우선 열왕기상에 좀 가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27절. 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쭉 읽으면은 지금 성전을 이제 짓고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잠시 좀 얘기를 하면은 이런 것은 좀 알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그 솔로몬이 기도를 하면서 성전을 졌지만 솔로몬도 알아요. 이것이 영원한 성전이 아니라는 것. 궁극적인 성전이 아니라는 것. 즉, 예표 수준이라는 걸 알아요, 솔로몬도. 예? 내가 이렇게 전했지만 여기에 어떻게 거하시냐,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자기 이름을 그곳에 두고 거룩한 곳으로 삼겠다고 말씀을 하신 게 있어서 이제 자기가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주옵시다. 그리고 나중에 무슨 뭐야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어려운 일들이 오고 할 때 백성들이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시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저희는 성전이 예수님 아닙니까? 참성전,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하여 또 성전, 천국을 향하여. 그러니까 저희의 그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전부 그 성전을 향합니다. 요즘 그 뭐야, 뭐 모슬림들도 보면은 자기네 그 성전 있는 곳으로 향해서 기도를 하고 하는데 지금 참 구약적인 모습이죠. 구약 때는 그렇게 해야죠. 왜? 거기에 하나님이 사신다니까. 예표 수준이지만 어쨌든 사시는 거 아니에요. 완전하게 영원히 사시는 건 아니지만 구약 수준입니다. 그러니 그쪽을 향하는 것이 그쪽의 모든 것이 향하는 것. 그래서 포로로 쫓겨났을 때도 항상 그 성전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전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야 하느냐, 이 세상에서 살면서. 구약에서도 그 원리가 즉 예표 수준에서 보여지죠. 성전이에요. 즉 예수님과 천국을 향해야 돼요. 내 마음 모두가 지금 그쪽을 향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그거는 그렇고 그런데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곳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영원히 거하시는 곳의 문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좋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도 그 에덴 동산이 천국이면 그 문을 구룹들과 두루도는 하연검으로 막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아크가 있죠. 이거 지금 제가 그린 것 같이.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피를 뿌리는데, 꼭 속죄소에서 거기 뿌리는. 그러나 그 속죄소에 지금 그, 이 뭐야, 지성소 안에 그 속죄소가 지금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면은 지금, 그것이 천국의 그 뭐야, 현실이 지금 보여지는 건데, 지금 이각 집안 문들을 다 그런 수준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그집 안이 다 성전이 되므로 그집 안이 다 천국이 되는 거죠. 물론, 성전 수준에서 그렇게 보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잘 이해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전이라 그러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 주시는 곳이죠. 그렇죠? 성전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죠. 왜? 그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죠. 그 예수님을 딱 보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 있잖아요. 그분이 참 성전이죠. 근데 성전이 그런 곳이에요. 진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영원히 거하는 곳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봤을 때, 그 성전과 성막이 완성될 때 우리가 한적 있잖아요.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에 가도 그 모습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곳에 꽉 채우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역대하 7장 이런 데 보시면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러면 각 집이 성전이 되는 것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장자들을 죽일 때 오실 때 유월한다 이 뜻이 즉 넘어간다 하는 이 뜻인데 그러면 왜 넘어가시는 것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 좀 우리가 궁금해집니다. 즉, 이렇게 유월한다. 지금 유월절 아니에요. 넘어간다.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오해할까 봐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면 글자 그대로 넘어간다는 걸로만 이해하면 물론 그 넘어가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죠? 왜그 지금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장자를 죽이는데 죽이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그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면은 오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더 종합해서 더이 완전한 수준에서 좀 이해를 했으면 하는 겁니다. 왜? 잘못하게 되면 구원은 그저 심판을 피하는 것으로만 착각을 할까 봐 그렇습니다. 구원은 심판을 그저 피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물론 심판을 피합니다. 그러나 심판을 피하여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기쁘게 지내는 것이 구원이지, 그저 심판을 피한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데,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특히 한국 교인들은 이 구원을 생각할 때 그저 심판을 피하는 수준에서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제 그 마지막 심판을 안 받는 수준에서 나는 구원받아서 기쁘다 이거죠. 즉 출애굽을 하는 데만 초점이 가 있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에는 초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구원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얘기해 보면. 그 두려움, 그 죄책감에서 두려움에서 해방되는데, 그러나 내가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그 아주 달콤한 관계 속에서 지낸다는 컨셉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손해보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도 한번 저 뭐야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갔으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만 이해한 것 같아요. 그냥 심판 안 받는 수준. That's it. 그거예요. 그리고 감히 뭐 하나님과 교제하고 뭐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이런 거는 전혀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런 게잘이 가르침이 안 나와요. 하나님을 이렇게 교제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고 교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너무너무 멀리 계셔갖고 감히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존재로. 그래서 그 두려움의 존재만. 그렇죠? 하나님은 그냥 두려움의 존재지. 나의 사랑의, 나의 교제의 대상으로는 이게 생각이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을 구원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하나님과 영원히 기쁘게 살자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삶은 그 하나님과 기쁨으로써 교제 나누면서 사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초점이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죄 사함 받고 지옥 안 가는 것으로만 만족. 천국이라는 건 나오지 않고 지옥 안 가는 걸로만 만족. 이것은 지금 기독교를 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넘어가는 유월만 하는 것으로만 얘기가 되면 꼭 그렇게 들릴까 봐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죄인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12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그러면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 우리 지난 주일날, 요번 주죠, 요번 주일날, 예수님의 재림.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이, 즉 하나님이 오심이 나의 기쁨이 되는가, 어느 정도로 축복받은 건가,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즉, 죄인은 하나님이 오심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죄가 섞여 있으면 그냥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지금 심판자 하나님으로 오실 때는 정말 우리가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 오심을 견디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에 그어이 피가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것은 그 양의 피, 즉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유월절 양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지금 유월절 양이 죽어서 그 피가 지금 뿌려진 집을 넘어가시는데 우리에게도 유월절 양이 있다. 즉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그 피가 우리를 덮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씻어, 지금 더러움을 씻는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날, 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때 여러분 위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으면 넘어간다. 뭐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죠. 그 즉 그 심판을 안 받는 거죠. 죽지 않습니다. 예,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 구원의 일부예요. 그냥 한 부분이지 전체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모습을 꼭 잊지 말아달라 이거죠. 그러면 넘어간다고 번역된 이 단어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야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쭉 내려가서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지금 23절에 보면 넘으시고, 근데 넘으시는 행위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23절에.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즉 넘어가고 해놓고 그 넘어가는 것을 좀 더 표현을 하는데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즉 넘어간다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 그 집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즉 다른 말로 하면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심. 그러면 이 멸하는 자와 하나님을 구분하는 그런 듯한 모습인데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과 제가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기보다 천사들이 뭐 그 심판 내용들이 뭐였어요? 나팔을 불고 인을 떼고 대접을 쏟는데 다 누가 쏟아요? 천사들이 쏟고 천사들이 나팔 불고 천사들이 인을 떼고 하죠.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기보다. 그러면 여기서 이 심판을 하러 오시는 즉 죽음의 천사가 와서 죽이는데 물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천사가 대접을 붙는다고 해서 그러면 그거는 천사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이 말은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러 오고 다 맞는데 그러나 이렇게 멸하는 자와 하나님을 구분해서 보면 여기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은 지금 그 각 집, 피가 묻혀져 있는 각 집에 함께 하셔서 그 멸하는 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모습이라 하면 더 올바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간다는 것을 부인하자는 게 아니에요. 멸하는 자가 분명히 넘어갑니다. 심판자가 넘어가고 그리고 그 심판자도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해도 우리가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저 넘어만 가시고 그 집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같이 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것을 좀 이해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넘어가며 지나쳐 가는 것으로 보시지 말으라 달라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넘어만 가고 지나쳐 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오히려 함께 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오히려 보호하고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 멸하는 자로부터. 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모습은 항상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 나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 이렇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10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오히려 이렇게 넘어가시면서 보호하시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올바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냥 넘어가면서 지나치시는 게 아니라 넘어가시며 보호하시는 넘어가시며 지키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유월절을 좀 더 올바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집들이 성전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그 집들에서 가장들이 하는 일들이 제사장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은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하는 그런 물론 다 예표 수준이에요. 여기서 지금 그 심판자가 오셔서 장자를 죽이는 것도 예표 수준이지 즉 세상적이고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거지 영원한 심판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예표 수준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원리를 우리가 배우는데 유월절 원리도 그저 넘어서 지나치시는 것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넘어가시며 오히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더 좋겠다 이 말입니다. 혹시 뭐 질문 있습니까? 예. 네. 왕 같은 제사장들의 그 모습들이 이제 자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지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못 이룹니다. 결국에는 그 나라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질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참 희한하죠? 결국 그 이 성전이 새로 지어지고 또 새로 지어지고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성전을 새로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구약이 끝나면서 신약이 시작됨으로써 이스라엘 나라도 쓰지 못하고 성전도 또 무너지고 우리 70 AD에 70년 AD에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왕이라 그러면 나라고 제사장 그러면 성전인데 나라도 안 되고 성전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는 구약의 수준으로 즉 구약에서 예표되던 수준으로는 못 이룬다 이거예요. 즉 구약은 예표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 공부할 때, 이거는 또 괜히 시작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제가 깊게 시작하면 또 어려워지니까. 제가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지금 아담과 맺는 언약은 철저하게 행위 언약입니다. 그죠? 그쵸? 근데 이 모세와 맺는 언약은, 그 은혜 언약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러나 예표 수준에서 행위 언약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표 수준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의 그 예표 수준에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복이 그 가나안 땅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표 수준이죠. 그래서 이들이 제대로 못해서, 즉 죄를 져서 쫓겨납니다. 죄를 져서 쫓겨나는 모습은 언약, 저 은혜 언약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행위적인 모습이 많죠. 왜냐하면 죄를 져서 쫓겨나는 게 은혜 언약이면 여러분과 제가 은혜 언약에 속했는데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우리도. 그럼 우리도 죄 지면은 이제 완전히 언약이고 뭐고 다 무효해갖고 쫓겨,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모세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예표 수준에서는 행위 언약을 예표하는 수준에서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나 또 은혜 언약적인 모습도 분명히 보여집니다. 뚜렷하게.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보여지느냐? 제가 보기에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은혜 언약을 이루시지만 그분은 직접 행위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의 은혜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으로 와서 어떻게 다 완전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도 예표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걸로 해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은혜 언약으로 다 구원받는 것도 예표된다 이 말이에요. 둘 다. 모세는. 그래서 모세는 좀 더 광범위합니다. 아, 그런 모습에서. 그러나 모세를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전적으로 행위 언약만 보여진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그 소유림 문답하고 큰 문제가 생기죠. 왜 소유림 문답은 분명히 모세 언약도 은혜 언약의 연속으로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즉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것도 백성들이 뭘 잘해갖고 지금 주는 게 아니죠. 뭐 제대로 한 게 있어서 주는 게 아니죠. 그러나 또 그들의 죄로 또 쫓겨나는 모습은 분명히 또 행위 언약의 모습. 그러니까 좀 복잡해요. 근데 다행히도 성경 자체가 뭐 은혜 언약, 행위 언약 이렇게 가려가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그냥 신학적으로 조금 잘 이해해보려고 뭐 이렇게 나누고 하는데 어쩔 때는 그렇게 좀 잘 이해하려고 나누다가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이 그 이해를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다 이루시고 그 백성들은 결국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중에서도 구약에서 믿은 백성들은 결국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죠.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안 보여졌다고 해서 그들이 그럼 왕같은 제사장이 또 아니냐 이것도 아닙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뭐야 제가 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개인적인 현실하고 이스라엘 전체적인 현실하고 연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즉 항상 이스라엘 전체 즉 구원 역사 수준 그리고 개인 수준 이 두 개의 그 현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 역사에 속했다고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천국 갔다는 말도 아니고 그리고 그 반대가 돼도 또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즉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은 오히려 포로가 돼서 지금 다른 나라로 포로로 쫓겨납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아니에요. 천국에서 쫓겨나는 모습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분리하세요. 예. 홍해를 다 건넌 사람마다 다 천국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진짜 참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즉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즉 예수님을 믿고. 그러나 그 이스라엘 전체적인 모습에서는 결국은 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기쁨의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 전서 2장에서 이제 교회에게 얘기하는데 2장 9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휼을 얻은 자니라.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현실이 잠시 보여지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죠.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이다. 그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고 그분의 의가 입혀져서 즉 여러분과 저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같이 하시고 멸하는 자에게서부터 영원히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같이 하시고 지금 안에서 그리고는 이제 멸하는 그 자에게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지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날 밤 얘기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쵸? 이제 예수님께서 그날에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그 피가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자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이제 멸망하시는 그 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지키시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얘기할 거는 유월절이 그 밤에 그렇게 하고 나서 7일 동안 뭘 먹어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지금 유월절이 내가 칭의라 하면 무교절은 성화죠. 이제 죄가 없는 즉 누룩이 죄를 표하는데 죄가 없는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벌써 유월절을 영원한 유월절이 벌써 이루어졌고 지금 영원한 무교절을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누룩이 없는 그런 빵을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게. 유월절도 여러분의 현실이고. 그래서 지금 그런 걸 자꾸 인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구약 사람들은 그거를 예표 수준에서 억지로 달력에다가 붙여놓고 뭐 오늘부터 오늘은 유월절이다. 뭐 오늘부터 오늘은 무거절이다. 이렇게 매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구나 이렇구나. 근데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유월절 영원한 무교절 즉 모든 초점이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이루어서 내가 이제 어떠한 현실로 살아가는 건가를 자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교절을 사는 사람들이 예,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죄가 없는 삶을 죄가 씻어지고 용서되는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는 현실들 이런 거를 자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지금 저희에게 엄청난 걸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떤 일이 우리가 일어났는지 어떤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거를 지금 자꾸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도 제사장 같이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유월절 우리가 아직 이제 얘기할 것이 좀 몇 개 더 남았는데 다음에 또 하죠. 유월절을 지나고 무교절을 지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자 질문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구원을 이루셔서 이제 어떠한 현실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더욱 확실하게 깨달으며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저희의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또 있음을 항상 믿고 깨닫고 그 현실을 더 중심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